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대담했던 그런 사랑 이야기로 유명한 한 남자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냐면요, 백제 시대의 서동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옛날 향가인 서동요를 기억하시거나 또 드라마로도 제작됐던 것 같은데요, 배우 이보영 씨가 출연을 했던 서동요라는 드라마를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서동이라는 이름은 말 그대로 말을 파는 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말을 갈아서 마즙 많이 드시잖아요. 네, 그 말을 파는 아이라는 이름의 이 서동. 이 서동이요, 산에서 말을 캐오다가 시장에 팔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연명해 가던 아주 평범하고 낮은 신분의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백제 땅에 살던 이 서동이 황당한 꿈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꿈이 무엇이었냐면은 옆나라 신라에 가면 진평왕의 셋째 딸, 네, 셋째 딸이 제일 부다르잖아요. 셋째 딸이 너무 절세 미인이라는 소문을 듣고서는 그 아름다운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겠다는, 네, 그런 황당한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경도 막혀 있고 신분상으로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런 꿈을 가지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남몰래 국경을 넘어갔고요. 그리고 신라 땅으로 잠입을 해서 동네 꼬마들에게 그 말을 나눠주면서, 네, 말을 나눠주면서 노래를 하나 퍼뜨리게 합니다. 그 노래의 내용은 선화 공주님이 남몰래 시집을 가서 밤에 서동 서방을 몰래 안고 간다네 라는 그런 노래 가사였습니다. 아이들이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온 나라에 퍼지면서 결국에는, 네, 궁궐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화공주는 결국 궁에서 쫓겨나서 귀향을 가게 되죠. 이때 서동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노래의 주인공인 서동이라고 밝힙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노래의 주인공이 바로 접니다라고 밝혔더니 이 선화공주가 금사빠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금사빠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금방 사랑에 빠지는 여인. 뭐 이게 순진했던 건지 아무튼 뭐 가스라이팅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선화공주가 서동에게, 네,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서동과 함께 백제로 넘어가게 되었어요. 선화공주가 갈 때에 궁궐에서 쫓겨날 때 어머니한테 이 금괴를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금구치를 받았는데 서동이 보니까 이거 내가 말을 캘 때 그 주변에 떨려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가서 그 금을 찾아다가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민심들의 그 백성들의 민심을 얻고 백제의 글쎄 30대 무왕이 되었다는,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 서동요가, 네, 그런 노래였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 대해서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드라마에도 나오고 학교 다니실 때 교과서에도 나오고 많이들 들어보신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소개할 때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았습니다. 신분을 뛰어넘는 지혜로운 사랑이다.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 이야기를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요, 이 이야기는 절대로 낭만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네. 이 이야기는 범죄입니다. 범죄. 가짜 뉴스를 가지고 한 여자의 인생을 뒤집어 놓았던, 네, 사기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네, 더 나아가서 이 가짜 뉴스를 가지고 권력까지 잡았던 대인생 사기극과 같은 그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서동의 마음이 아무리 절실하였더라도 아무리 진심이었더라도 방법이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짜를 통해서 얻은 결과는 결국 그것은 진짜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이 가짜 뉴스가 참 많아요. 또 가짜 물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 가짜 명품도 있고요, 가짜 보석도 있고요, 위조 지폐도 있고요. 심지어는 영혼을 위협하는 가짜 복음, 네, 이단들이 얼마나 넘쳐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자꾸 이런 가짜에 속는 것일까요? 네, 그것은 가짜가 너무나 진짜처럼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가짜가 존재한다는 것은요, 분명히 진짜가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복, 네, 복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에도요, 진짜 복이 있고요, 가짜 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네, 주인공 야곱이 나오는데요. 우리 야곱을 이야기할 때 보통 우리는 복의 대명사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많은 복을 누렸던 것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받았던 복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가짜가 아닌 진짜 복을 주시고자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 속에 녹아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진짜 복,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자 했던 그 참된 복이 무엇인지 함께 잠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야곱이 받았던 진짜 복, 참된 복은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택하신 선택의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선택의 복. 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선택의 복. 네, 사람들이 야곱을 떠올릴 때에 야곱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한 사건이 있죠. 대표적인 사건, 무슨 사건이죠? 네, 팥죽 사건 있잖아요. 팥죽 사건. 팥죽으로 야곱이 얻어내려고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얻어내려 했나요? 네, 장자권. 네, 장자권의 복을 그가 얻고자 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야곱이 얻었던 이 장자권의 복을 세상적인 성공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 좋은 재산, 많은 재산, 좋은 배우자, 뭐 오늘날로 보면은 뭐 좋은 학교를 나오고 성공하고 명예를 얻고 뭐 이런 것들로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본문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요, 이 장사권이라는 것은 그런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장자권을 뺏긴 사람이 있죠. 누가 뺏겼나요? 에서. 네, 에서가 장자권을 야곱에게 뺏겼는데, 근데 에서의 삶을 보면요, 예, 에서도 야곱이 얻었던 것 같은 그런 재산과 명예들을 많이 누렸던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3장을 읽어보면요, 장자권을 뺏겼던 에서가요, 4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야곱을 향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400명이 호위할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었다는 것이에요. 당시에 자신의 어떤 세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 에서는 강력한 부족 국가의 지도자였고 권력자였습니다. 나중에 이제 에돔 족속이 되는데요. 세일산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독자적인 왕국을 이루어갈 정도로 그렇게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야곱이 에서를 맞이하려고 할 때에 그 분노를 좀 달래려고 엄청난 양의 뭐 암염소와 순염소와 암양과 순양과 뭐 잔뜩 동물들을 앞에 보내잖아요. 예, 뇌물이었죠, 뇌물. 네, 뇌물성 선물로 에서의 마음을 좀 풀어주고자 보냈는데, 그때 에서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에서가 그렇게 얘기해요. 내게 있는 것이 충분히 족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네, 별로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그만큼 가진 것이 너무나 많았던 것이 에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자권의 복은요, 물질적인 것이 절대로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야곱이 받았던 진짜 복은 무엇이었을까요? 신약성경에서 사도 바울은요, 이 야곱의 출생과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하였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네, 야곱과 에서를 임신한 거죠.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요, 야곱이 태어나지도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을 때,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야곱을 자신의 소유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시고 지금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이 말씀은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을 통해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일컫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일컫는 말씀. 여기 보니까 창세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예정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이미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것이에요.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특권을 누리게 하신다고 선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는 죄의 자녀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하심으로 인하여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다는 것,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TV에 나오는 배우들 중에 차인표 신혜라 씨를 좀 아실 거예요. 차인표 신혜라. 네, 크리스찬 연예인들이죠. 큰 아들 차정민 군 외에 두 명의 아이를, 딸을 입양을 한 그런 부부입니다. 방송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입양하게 되었는지를 이렇게 소개하는 그 사연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차인표 씨 부부가 처음에 이제 결혼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대요. 첫 아이를 낳은 후에 둘째 아이는 입양을 하면 좋겠다라고 그냥 지나가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시네라 씨가 결혼 전에 이렇게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봉사활동 하던 중에 예은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TV를 보면서 가족이 식사하는 장면이 나오니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아, 나도 식판 말고 저렇게 밥 먹어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데 너무 가슴이 뭉클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다가 그 예은이라는 아이를 입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아이 예진이를 또 입양하였는데 어느 기관에 봉사를 하러 갔는데 거기 아기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아기들을, 그 아기 하나를 잘 돌봤는데 돌보다가 그 다음에 다른 기관에 가서 또 그 사역을 하는데 먼저 그 기관에 있었던 그 아이가 거기에 또 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갓난아기들이 이곳저곳 시설을 전전하는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웠대요. 그래서 그 아이를 입양을 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입양을 해서 함께 사니까 너무 행복하다고. 아, 입양하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냐고. 그렇게 인터뷰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방송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입양한 두 딸에 대해서 정말 각별한 애정을 그렇게 드러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보육원에 한 아이가 있을 때에 그 아이가 그 아이에게 어느 날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자녀 삼겠습니다. 내가 이 아이의 부모가 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그 아이를 입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바로 그 순간 그 아이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이죠. 180도 바뀌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그 아이의 인생이 이제 식판에서 밥 먹던 인생에서 가족과 함께 따뜻한 밥을 먹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 아이가 한 일이 없어요. 그 아이의 공로가 없어요. 그러나 양자로, 양녀로 입양한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이 법적으로 그 아이의 것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다면 정말 고아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인생 대역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뒤집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라고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셨고 여러분을 눈여겨보셨고 콕 찍어서 자녀로 입양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아멘.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고 참된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야곱이 받았던 진짜 복, 참된 복은 무엇인가? 우리 두 번째로는요, 두 번째는 세상 끝까지 함께하여 주신다는 복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 끝까지 함께하시는 복. 아멘, 아멘.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야곱,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처음에 그의 모습을 보면 야곱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야비하고 흠이 많았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범상치 않았죠.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형을 속여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고요. 더 나아가서 아버지 이삭에게 사기극을 펼쳐서 장자의 축복기도도 가로챈 인물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정말 기구한 인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야곱이 장자권을 얻었으며 뭔가 좀 잘 풀리고 잘 나가지 않을까 기대하게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어머니와 생이별을 하였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를 다시 보지 못하였습니다. 사랑했던 여인 라헬과 결혼하려고 했죠. 그런데 신부가 바뀌는 사건을 겪고 또 7년을 더 일하는 그런 수고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힘들게 얻었던 라헬조차도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죠. 딸 디나는 끔찍한 일을 당하였습니다. 아들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아주 수치스러운 그런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죠. 요셉이 어떻게 되었다고 전해듣나요? 짐승들에게 찢기였다고 그의 찢긴 옷을 받아들었을 때에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인생 말년이 되어서는 7년의 기근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 애굽으로 이민을 가야 하는 굉장히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것이 야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것이 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장자권을 얻어냈습니다. 축복기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을 살게 된다면 차라리 그 복 안 받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 생각하시는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우리 15절 말씀, 15절을 함께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담겨 있어요. 어떤 복인가요? 함께 하신다는 복입니다. 지켜주신다는 복입니다. 그리고 떠나지 않으신다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서는요, 우리가 아까도 살펴봤지만 너무나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힘든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붙으시고 떠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참된 복이었다는 것이죠. 야곱이 잘해서가 아니었어요. 거룩해가게 살았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야곱은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야곱을 굳게 붙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주홍빛과 같은 그 죄로 인해서 도저히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 죄를 덮고도 남음이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고,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실 때에 다 겪어보셨을 거예요. 사춘기 지날 때 아이들 얼마나 부모 속을 썩입니까? 말도 안 듣고 때로는 반항하고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렇다고 뭐 부모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때로는 너무 열이 받으면 너 이 녀석, 이제 내 자식 아니야.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뭐 호적을 파시는 분은 안 계시잖아요. 그렇게 하는 부모 없죠. 오히려 그런 자녀일수록 우리가 더 붙들고 더 품어주고 더 안아주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부모의 마음. 혹시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와 궁휼을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존재라고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혹시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염려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한결같이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된다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4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것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내가 너를 붙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불에 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라고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약속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이 변함없는 사랑, 끝까지 붙들어주시는 사랑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복, 참된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야곱이 받았던 진짜 복, 참된 복은 무엇인지, 우리 세 번째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전하는 복입니다. 이것도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전하는 복. 네, 야곱이 처음에는 속이는 사람이었고 이기적인 사람이었죠. 그러나 장자권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는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방법은 좀 잘못됐죠. 진짜 복을 구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몸부림이 야곱에게는 있었다는 것이에요. 반면에 형 에서는 어땠습니까? 형 에서는 인간적으로는 그 당시에 더 괜찮아 보였던 것이 에서일 수도 있어요. 성격도 아마 시원시원했던 것 같아요. 책임감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장자권에 대해서는 가볍게 여겼던 것이 에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그 소중한 장자권을 팔아버리죠. 그걸과 그의 인생 어떻게 펼치십니까? 가나안의 딸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우상숭배와 세속적인 삶을 살아갔던 에서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신앙도 무너져버린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나는 과연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가?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14절 하반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네.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야곱의 자손을 통해서 이 고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단순히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 같이 잘 살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구원의 약속이었습니다.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고 그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단순히 그냥 복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를 통해서 구원이 임하였던, 구원의 통로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야곱이 얻었던 진짜 복, 참된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 이것이 진짜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도님들 가정을 신방하다 보면 참 흥미로운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들 중에는 대대로 믿음의 가정이 있어요. 신앙의 뭐 2대, 3대, 4대, 5대,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부모님, 자녀, 자손, 손주들까지 이어지는 믿음의 가정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가정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특징이. 그 제목들 이렇게 좀 제가 듣고 기도하면서 보니까 그 제목은요, 치열하지 않아요. 네, 정욕적이지 않습니다. 기복적이지 않은 그런 기도 제목들을 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기도가 대대로 쌓여있기 때문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신앙의 유산이 흐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런 집질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복이 참된 복이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시고 축복하시는 것. 네. 근데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아 나는 그런 신앙의 배경이 없는데요. 제가 믿음의 첫 세대요 하시는 분들도 이 자리에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사실 그런 분들 쉽지 않으신 것 알고 있어요. 신앙의 1세대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대가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3대, 4대의 신앙을 가진 가정에도 처음에는 똑같았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그때는 더 힘들게 목숨 걸고 믿었던 우리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신앙의 유산들이 이어진다는 것, 그 믿음이 쌓이고 기도가 쌓여서 지금의 축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시 그 믿음의 1세대를 시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건요, 기도는요 분량의 개념이 있다는 것이에요. 기도는요 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빨리 쌓이게 된다는 것이에요. 부모의 기도 더 능력이 있겠죠. 그렇다고 부모의 기도 없으면 소망이 없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를 더 많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네, 금요일날 우리 시니어 예배에 나오시고 금요 기도에도 기도하시고 목장에서도 기도하시고 또 많은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기도하면 기도의 양이 더 많아지겠죠.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응답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동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시니어 예배와 시니어 목장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모일 때마다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기도를 쌓으시는 우리 시니어 가정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잤던 그 자리가 있었어요. 되게 초라한 자리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닥다리는 인간과 하나님을 잇는 그런 영적인 통로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네, 그런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것은 단지 나 한 사람만 그냥 은혜를 누리고 잘 살고 평안하고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힘겹게 믿음을 이어가고 계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또 힘들고 지쳐있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그 기도의 끈을 놓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시고 구원의 계보를 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구원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참된 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의 서두에 제가 복에는 진짜 복과 가짜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어떤 복을 구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것은 가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받았던 진짜 복은요, 특별한 선택의 복이었습니다. 끝까지 붙들어주시는 그런 은혜의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전하는 그런 진짜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는 그런 누릴 수 없는 그런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진정한 은혜, 진정한 축복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길이 힘들지라도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실지, 어떻게 앞으로의 발걸음을 인도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야곱이 어딜들 가든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세상 복에 연연하지 아니며 낙심하지 아니며 진짜 복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즘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고 구하는 것들이 네, 진짜 복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나를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또한 우리 기도할 때에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구원이 임하게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나의 가정이 나의 자손이 나의 가문이 진정한 복을 얻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 같이 손을 한번 앞으로 내밀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손을 다 내밀고요. 그 위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자손들을 믿음으로 손에 올려놓겠습니다.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 손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짜 복, 참된 복이 임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가정과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참된 복, 진짜 복이 임하게 달라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 세상의 헛된 것들, 가짜 복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택하여 주시며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그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자녀들, 자손들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이웃들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주시는 참된 복을, 진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가짜 복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 그런 참된 복을 붙들고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사오니 하나님 이제 우리가 고아와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축복의 통로로, 축복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 자녀들, 우리 자손들, 우리 이웃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로 그것을 누리며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 함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세상 질환은 다 버리고 세상 자랑은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바꿀 수 없네. 아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세상의 가짜 복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참된 복을 붙들며 믿음을 이어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인생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